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기본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 언약 체결한 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화친 언약이었죠. 화친 조약이라고 하는데 기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쪽으로 이제 쳐들어올 거,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마 안 있으면 자기들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사신을 꾸며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그래서 이제 위장하고 속이고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화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반응, 리액션,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떤 반응과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먼저 이 백성들이 이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여기 조약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은 언약을 맺은 후라고 했습니다. 조약이나 언약이나 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닫습니다. 아, 이게 잘못된 조약이었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습니다. 16절을 보면 보시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글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분명히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멀리서 봤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줘서 결국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불가침 조약, 그래서 그들을 쳐들어가지 않겠다, 그들과 화평한 이 평화의 관계를 갖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조약을 맺어준 것인데 3일이 지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한 조약이 아 이게 잘못된 조약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나름대로 했던 그런 어떤 행동들, 조약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 드러나 버립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 기비라와 베롯과 기랏여아림이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약이 아니었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약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물론 기브온 사람들이 먼저 자기를 속였지만 속인 거에 대해서 블레임이라고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속였으니까, 속이기 전에 속였다는 것을 감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랑 화친 조약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보기에 좋으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고 그냥 인간적인 인간 본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결국 결정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 실패하고 실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실수가 그 당시에는 사실 실수가 아니라고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드러납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진실이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옳은 것이었는지, 기본 사람들의 또한 행동이 진실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자기들을 속이려고 했는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악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의 반응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결국 글린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억울해도 너무나 억울한 거죠. 막 억울해서 아마 이 사람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와 화친 조약을 해야 하고 막 요즘 말로 하면 열이 났을 거야. 열불이 났을 거야. 화가 나고 화가 치밀어 났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의 여기 리액션이 반응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다. 자기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회중 족장들은 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한 회중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죠. 이 회중의 입장에서 보면 회중의 그 족장들이 결국 엉뚱하게 잘못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족속들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 가난 족속들을 쳐야 되는데, 기본 족속들을 쳐서 멸해야 되는데 치지 못하니까 너무 억울한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족장들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한번 아이성 전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막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끝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이 언약이란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좀 약속하고 내가 약속한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쉽게 파기하고 무효, 몰라, 이런 게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보여주는 것이,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체결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 무슨 짐승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놓고 반을 딱 잘릅니다. 왜 언약 체결할 때 반을 고기에 반을 자르냐 하면은, 그 언약대로 약속을 지키지, 언약이란 말이 약속 아닙니까? 조약이란 말 아닙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고기가 반쪽알이 나듯이 반쪽을 딱 잘라가지고 죽어지는 것처럼 네가 약속을 파괴하는 자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짐승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 뭐 비둘기나 뭐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것도 놓고 딱 자릅니다. 그래서 우리 횃불 언약에서도 보면 그 가운데 횃불, 바로 횃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혼자만 지나갑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횃불 언약에서 상징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그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해 주신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진 언약,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뭐 내가 뭐 언약을 하고 조약을 맺고 내 마음대로 내가 뭐 마음에 원하지 않아서 파기하고 약속 무효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 언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번 했으면, 고대 근동에서는 한번 언약을 체결했으면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파기하면 죽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언약 체결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면, 약속하지 못하려면, 하지 못하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백성들이 사실 그 화친 조약, 화친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이런 식의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뭐 이렇게 뭐 회중에 다 족장들 원망하고 블레이밍하고 족장들 탓으로 여기고, 이 족장들은 평신도 지도자들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은 여호수아였고, 이 족장들은 이제 회중들 족장을 원망하고, 또 회중 족장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또 치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덜미에 걸린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원성은 높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블레이밍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처지여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이러한 잘못된 언약을,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들이 행동했으니까 결국 이런 데까지 언약을 체결해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언약 체결하고 그들의 그런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말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그 언약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 이 언약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은 이 잘못된 언약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시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 회중 족장들이 잘못된 그 언약에 대해서 그 반응이 뭐였냐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렇게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니까 19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원망이 원성이 자자해지니까 19절 족장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맹세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잘못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죠. 내 잘못을 내가 시인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기보다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설사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내 탓으로 내 잘못으로 시인할 줄 아는 성숙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일원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망을 들었을 때 이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을 때 그 원망을 잠재웠던 그 비결이 방법이 뭐냐면 그냥 모든 족장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내 잘못이었다. 내가 한 행동이었다. 다른 사람을 뭐 비난할 것도 없고 비평할 것도 없이 내가 한 행동이었다. 행동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회중에게 그래서 족장이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근데 그렇게 인정하면서 자기들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맹세, 이 조약, 이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걸고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걸고 하는 게 바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언약을 맺었을 때 화친 조약이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실수를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짓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조약 체결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를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미성숙한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하고 족장들이 막 원망을 하고 이제 원망 어린 소리가 막 들려오게 되니까 그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백성들이 참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실패 속에서 실수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록 그들은 족장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지만 그 실패와 그 실수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성숙한 모습이고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되어져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잘못만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와 때로는 인간에게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인식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로 맹세해 줬은 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삶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계속해서 20절에도 이런 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20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이 언약을 인하여 이 말이죠, 조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왜냐하면 지금 이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조약이 잘못된 조약이기 때문에 이 조약을 만약에 우리가 깨버린다면, 파기한다면, 무효시킨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약속 파기, 내가 하기 싫어서 그것은 무효다, 잘못된 언약이다 라고 내가 파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잘못된 조약이다, 잘못된 언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쉽게 내 마음대로 언약을, 약속을, 서원을 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크리스천들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죠.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사업이 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제가 제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저 시골에 있는데 사람들이 없는 곳에, 아니면 선교지에 제가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뭐 등등의 그런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맹세, 약속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약속해야 됩니까? 시편 15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여 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변치 말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맹세했다는 것,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서원한 것이고 약속한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기에, 생각하기에 지켜야 함을, 지켜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호와를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건지를 깨닫습니다. 어떻게 행동한다는 것은 바로 이 경외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은 해요. 하나님을 생각은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건 something wrong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지 않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이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체적인 삶으로 내가 나가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라고 생각만 하고 내가 어떤 삶도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 족장들의 믿음이 어떤 측면에서 믿음입니까? 자기들이 행한 것을 인정했어요. 근데 인정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조약을 인하여, 언약을 인하여 이런 말이죠.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맹약을 만약에 파기한다면이라는 말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 맹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파기하고 무효시키고 만약에 그들을 건드려서 그 가난 족속, 그 기본 족속으로 치게 되면, 멸망시키게 된다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해서, 진정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헬퍼, 돕는 자라고 말하는 거 있어요. 뭐 카운셀러라는 말도 의미도 있지만 상담자, 그런 중보자, 뭐 카운셀러라는 의미도 있지만 헬퍼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뜻에 반응하며, 그를 인식하고 그를 의식하며, 그의 뜻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잘 되지 않아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래 아무하게 잘 안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우리들의 내적인 그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그런 어떤 음성들,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감동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도록,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라고 우리한테 노라고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격려하실 땐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하실 땐 위로해 주시고. 왜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전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덜덜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100%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못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쓰러지고 좌절해도 다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Forget it. I don't care.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보십시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본 족속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갖는 두려움. 그래서 결국 이 기본 족속들이 그렇게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속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속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히 종이 되어 다 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면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속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본 족속들이 속였죠. 이 속인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들이 죽을까 봐,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리 지역을 침범해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두려움의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쓰러지고 좌절해도 다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두려움은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말씀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두려움은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하고는 완전히 관계없이 그 두려움의 끝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까지 되는, 저주를 받아 종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사람들의 두려움의 끝이에요. 두려움의 끝은 저주입니다. 두려움의 끝은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말씀과 관계없어요. 그런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그들, 반면에 또한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라합이었어요. 라합. 여러분, 라합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라합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이 라합의 고백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에 상천하지에 하나님 되심을, 전능자 하나님 되심을, 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것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행한 일, 뭐 시온과 뭐 그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 그런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애굽 족속에서 애굽 족속들을 다 그곳에서 출애굽했는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그 모든 것을 라합이 듣고 자기의 마음이 녹았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라합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이었습니다.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기본 족속들은 결국 이렇게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했던, 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바로 라합은 벌써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족장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이 오늘 스토리가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이 족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자기들의 실수를 다시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게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설사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거,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한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나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를 설사 했다 할지라도,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저주를 받은 이 기본 족속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집, 성소, 예배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되었어요. 간접적으로. 분명히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분명히 저주였는데 완전한 저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저주 같지만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기본 족속이에요. 기본 족속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냐면은 나중에 그 느헤미야서 보면요, 느헤미야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나오냐면 이 기본 사람들,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집을 중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시대 기본 사람 이 느헤미야입니다. 물라데아 메로봇 아돈 강 야돈이 강 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하나님의 성벽을 중수하는데 기본 사람들이 중수합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본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누렸던 축복이요 긍휼이요 은혜였다는 거죠.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됐어요? 기본만 그랬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하여 저주받아야 마땅할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 나가시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